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책의 목적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 4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개요는 네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째,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라. 둘째, 구원의 확신들에 대해서 보겠고요. 세 번째로 거짓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올바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성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면을 짚어보겠는데요. 구원은 순식간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고 이신칭의가 선언되고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주시고 1년 후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지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식간에 단번에 이 모든 요소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 저희가 지금 계속 칭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매님들이 숙제를 하셔서 알겠지만은 이단들, 잘못 가리키는 교회들하고 개혁신학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매님들이 이 단어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전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Imputation,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 이런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신칭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언해 주는 순간 그 죄수는 자유인이 되어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는 우리 지금 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칭의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될까요? 이 대답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육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죠. 우리의 육이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차 범퍼 스티커를 보면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I didn't finish yet. 그런 범퍼 스티커 가끔 보는데요. 좀 참아줘. 내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시멘트 계단을 몇 층 되는 데를 오르내리는 그런 고행이라든지, 또 죄를 졌으면은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해요. 그런 그 캐톨릭 가르침에서 마틴 루터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의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게 됐고, 그것이 발전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구원의 교리와 개신교의 구원의 교리를 비교해 보면요, 캐톨릭 교회는 의롭게 되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그 효과가 지속되고 중대한 죄를 졌으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신부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중대한 죄를 지면은 다 없어져요. 지금까지 공들인 게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자신이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대한 죄를 짓고 죽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갈지 몰라요. 그것이 캐톨릭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우리의 교리는 어떠한가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하죠. 아브라함처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롭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기로 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의 여러 종류에서 첫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신 것에 대해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께 대해 참된 사랑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깊이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고 헌신하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욱 굳게 더 깊어져 갑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구원의 첫 시작부터 성화의 과정을 아주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노력할 수 없다고 난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 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 안에 있지만 성화의 싸움과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서 성화가 늦고 기쁨이 없이 생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매일매일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기의 성공이나 업적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둘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이유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요소인 거짓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교회들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쉬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성행하고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라.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문을 외워라. 이런 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죠. 이런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내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는 말을 안 해도, 저도 노상 전도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거의가 다 십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평생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 50년을 다녔다. 60년을 다녔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다 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 보고 지켜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도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표준을 자기 자신의 표준으로 낮춰야 되겠죠.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해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1년에 몇 차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애가 교회를 20년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정한 믿음에서 잠시 떠난 걸까요? 이런 것이 왜 거의 불가능할까요? 어거스티니어스는 주후 345년서부터 430년에 살았던 신학자였고 성직자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저서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의 저서들은 말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을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생존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나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는 일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잘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또는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도덕적인 곳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은 다 거짓 확신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좋은 대학 가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없고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고 평화롭게 살도록 은혜 내려주셔요. 자매님들, 우리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아프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기도의 체인이 막 쫙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의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운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하지만 이 일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예요.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부르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없어요. 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우리 죄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 전에 그 제어리 브리지즈 목사님 책을 배웠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있는가 자신에게 매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 종류가 있죠. 이 믿음에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당신은 문화적인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 개인이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인 예수님을 얼마쯤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쯤이라도 그게 구세주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문화적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감격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임무라는 것을 보겠어요. 참된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2절과 4절에서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안전함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죽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하신 팔에 안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믿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피하고 거룩한 성품을 성화해 나가기로 애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성화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수록 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는 그 모든 덕목의 열매들을 생활에 나타나도록 나열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와 서로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열매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소경과 같이 멀리 보지 못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망각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여기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정신을 집중해서 그 전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요구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덕목들, 5절서부터 7절에 읽었던 이 덕목들을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이루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더욱 확증하고 더욱 굳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죠? 구원을 확증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임무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고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 보낼 사람이 없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화의 열매를 맺을 때 또 사탄이 잘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서 비난자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잘하는 것은 네 죄를 봐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비난하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비난하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 33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와 담대함으로 또다시 성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처음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화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 거짓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표준을 자신의 표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짓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문화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예수님은 구원을 줄 수 없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등록만 하고 성화하지 않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모두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하신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당신 자신을 시험하세요. 당신이 구원이 있는가?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이 구원을 자신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지 않다면 단 한 가지 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라고 간곡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 마음을 다 겸손하게 하여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이 없으신 분 아니면 거짓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 아버지의 특별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